처음에 석 달만 시리즈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얼결에 시작한 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랬더니 오 목사님이 제가 사투리를 좀 쓴다고. 이거 제가 쓴거 아닙니다. 오 목사님이 서울 사람 티낸다고요. 그걸 또 어째 이런 일이. 그렇게 해서 석 달이 아니고 현재 여섯 달이 왔으니까 목록을 보시면 현재 19번째네요. 계획대로라면 다음 주까지만 가면 끝이 나야 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시리즈로 설교를 하면 이렇게 할게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지금까지 많이 왔습니다. 거의 마무리할 때가 안 됐나 싶기도 한데 마무리가 될지 안 될지 또좀 두고 보십시다. 여러분, 군목은 대위이고요. 부대장은 대령이라면, 한 부대에 그렇게 있다면, 두 사람 중에 누가 잘해야 할까요? 목사님은 대위고요. 부대장은 대령입니다. 여러분, 군대 대령 높습니다. 아니, 높습니다가 아니고 굉장히 높습니다. 자, 누가 잘해야 될까요? 군목이 잘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뭐 교인들 잘 돌보면요, 본전입니다. 아니, 군목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이렇게 되죠. 근데 대령이 뭐 장로가 되면 좋고 집사가 돼도 좋은데요, 집사든 장로든 간에 대령이요, 대위밖에 안 되는 군목을 목사님 그러면서요 앞장서서 섬기고 교회를 돌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난리가 납니다. 그 부대에 웬만한 병사들은요, 교회로 다 몰립니다. 심지어, 별을 단 장군님이요, 군목한테, 제가 뭐 도울 일이 있겠습니까? 이랬더니, 젊은 군목이 그렇게 부탁을 했더랍니다. 장군님,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에 서셔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추보만 나눠주세요. 단, 정복을 입고.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여러분, 별단 장군이 교회 앞에 서가지고요, 주보 나눠주면, 거기 들어오는 군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별이 얼마나 높은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 교회가 미어 터집니다. 군에서 별은 정말 하늘입니다. 정말 하늘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같은 우리 장군님이 앞에서 어서오세요 하고 주보 나눠줘보세요. 난리 납니다. 군목이 아무리 용을 써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비슷한 현상이 군대에서는 가장 그게 또렷해집니다마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현상이 가끔 회사나 학교 같은 데도 생겨요. 어떤 학교에 그냥 평교사, 선생님이 장로예요. 그런데 그 학교 교장은요, 같은 교회 집사예요. 이런 경우가 어쩌다 있습니다. 누가 잘해야 될까요? 장로인 평교사가 열심히 잘 학교 일을 돌보면 본전입니다. 집사인 교장 선생님이요, 이 자기 교회의 장로인 평교사를 깍듯이 모시고 잘 돌보면요, 학교는 군대만큼 효력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참 좋은 소문이 나고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 갑니다. 옛날 얘기로 돌아갑시다. 전라도 김제 땅에요, 어떤 부자가, 어마어마한 부자가요, 예수 믿게 됐어요.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선교사를 모셔가지고 예배당을 했어요. 그에게 머슴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충성하고 있는데 이 머슴이 교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이 머슴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인님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 나가는데 그 머슴이요? 당연히 가야 되죠. 그래서 출석을 하다가 두 분이 같이 세례를 받습니다. 같이 집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흐른 후에요, 장로 투표를 했는데 머슴이 장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주인은요, 어쨌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머슴인 장로와 그 다음에 집사인 주인이 한 집에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 있고. 누가 잘해야 할까요? 집사, 주인이 잘해야 되죠? 집사인 주인이요. 야, 네가 임마 장로하면 어떻게 임마?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집안일도 문제가 되고 교회일도 문제가 되고 이런 상황이 꼬여버리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머슴이 잘하면 그 본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집사밖에 안 된 그 주인이요, 이 자기 머슴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장로라고 깍듯이 모시고 협력하고 교회 와서 순종하고 그 결정 따라주고 이러면요, 교회가 얼마만큼 크게 부흥될지 모르는 겁니다. 장로인 주인이, 아니 장로인 머슴이 교회에서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하려면 집사밖에 안 된 주인이 거기에 협력하고 밀어줘야 가능해지는 것이지, 자기가 주인인데 내가 세운 교회인데 이러고 이 장로 안 밀어주면요, 둘 다 망하는 겁니다. 일이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옛날에 이 상놈 양반이요, 이렇게 갈라져 있던 그 시절에 주인이 자기 머슴인데 교회 와서 장로라고 그렇게 깍듯이 섬기고요, 또 집에 돌아오면 장로지만 자기는 머슴이잖아요. 그럼 집에 오면 또 주인을, 자기 왜 집사지만 자기 주인이니까 또 각수히 섬기고, 이런 일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거 불가능,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그 일이 있었어요. 김제 땅에요. 나중에 이 주인이 나중에, 물론 그 다음번에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알려지기로는 조덕삼 장로, 그리고 이 머슴이었던 이분은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이 조덕삼 장로가 이분을 밀어가지고 신학교 보내요. 그래서 목사 만듭니다. 그래서 된 목사님 이름이 이자익 목사. 목사가 되고 난 후에 이 목사님을 다시 자기의 청빙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담임 목사가 돼요. 주인이었던 이 장로님이 또 얼마나 밀어줘가지고요,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고 힘이 세지고 이랬으니까, 그 옛날 이 장로 교단이 갈라지기 전 일제시대에 이분이 기록에 의하면 총회장을 세 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한국 장로교 역사에 총회장을 세 번이나 거친 분은 이분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한국 땅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참 쉽지 않고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그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고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중심되는 인물이 누구이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의 주요한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우선 네 명을 바로 꼽을 수가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이 네 사람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 누굴 꼽겠습니까? 우린 아브라함이 너무 익숙합니다만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네 사람 중에 진짜 중요하다고 말할 사람, 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냔 말이에요. 요셉 아니겠어요? 조금 뒤에서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이게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누구 얘기가 나오나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야곱의 족보가 이랬으면 그 다음에 뒤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야 될 터인데, 이건 분명히 야곱의 족본이라고 그랬는데 뒤를 보면 이건 족보도 아니고 야곱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두 가지 문제가 이 본문에 있습니다. 창세기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이 조금 중복이지만 그렇게 양해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 문제가 뭐냐면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는 이게 족보가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요셉이 어릴 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가 집을 나가서 가출을 했다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또 한 장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는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 얘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이야기 끝에 흉년이 닥치고 형제들이 찾아가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야곱의 모든 식구가 애굽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족보는 분명히 아니죠. 족보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러냐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 아니 그런 것은 이상하게 느끼고 읽어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훅 지나가면 여러분 안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만은 그 맛을 놓치고 가거나 은혜를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한 거는 이상하다고 느끼셔야 합니다. 족보라 했는데 뒤에 보니까 족보 아니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혼자서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으면 공부를 해야 하고요. 공부를 해도 해도 아니면 공부할 방법도 없고 이러면 물어라도 봐야 되고요. 뭐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던데요. 이러면 교회의 전체 수준이 많이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묻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서 전체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런 허점을 누가 파고드느냐 하니까 이단들이 파고드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봐 이거 하고 쿡 짚으면요. 어? 생각 없이 볼 때는 아닌데 생각을 하고 보니까 어 그렇네 이렇게 좀 당하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만 간혹 이단들이 파고드는 것이 바로 그런 허점을 파고든다는데 생각 없이 성경 읽고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의 밥이 되기 가장 쉽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여기에 우리말로 족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우리말로 족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족보 이외에 대략, 내략, 약, 내력, 약전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한 내력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할 때 내력하는 단어가 이거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늘과 땅의 내력, 풀이를 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한 내력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여기서는 족보로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정하기 이전에 사용하시던 개역 성경 있죠? 개역 성경에는 이 단어가 뭐라고 번역이 됐느냐 하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전, 뭐 계략적인 이야기란 뜻이죠. 야곱의 이야기를 대략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었었는데 차라리 고치기 전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개정 성경이 잘한다고 고친 것 중에 오히려 더 나빠진 것이 적지 않게 자꾸 발견이 됩니다. 이게 왜 이랬을까 싶은데 이 단어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족보라고 보시기보다는요 야곱의 대략이 이러합니다. 그것도 이상해요. 야곱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 이러합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 용어가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약전이라 그렇게 하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아니고 지금부터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쓰였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지금부터 야곱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놔놓고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 요셉의 이야기 아마 혹은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뒤에 전개되는 이야기에 이야기는 분명히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이것은 야곱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뭄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나중에 보면 결국은 그 야곱의 형제들이 전부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다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장례사를 말하고 축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죽는 이야기가 49장, 50장에는 요셉이 죽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의 이야기가 독립된 이야기가 아니고 야곱의 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넣어놓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성경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책과의 다른 점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 이걸 쭉 진행하면서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야곱에게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가족들을 이끌고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저 애굽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어떻게 번성해 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그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도중에 요셉의 이야기가 그냥 끼어 있는 정도로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진짜 위대한 인물은 요셉이라고 해야 됩니다. 용미어 천가 아시죠? 학교 다닐 때 시험 때문에 공부한다고 많이 애쓰셨잖아요. 용미어 천가 무슨 뜻이에요? 용비, 용이 나릅니다. 용이 나르면서 어천, 하늘을 제어한다는 뜻이에요. 용이 날아서 하늘을 다스리니, 하늘을 마음대로 통제를 하고 있으니, 아,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냐,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누구 때문에 이걸 만든 거죠? 정답은 이성계입니다. 이성계 때문에, 왕이 된 이성계 때문에 그 위에 조상들이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게 용비어 천가란 말이죠. 여러분, 왕이 된 이성계 때문에 그 위에 사대조까지 전부 용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 사대조, 이성계, 그러면 다섯 대네, 한 조 더 해가지고 육조를 해동육룡이라고 표현했어요. 왕이 된 이성계 때문에 그 조상들마저도 왕으로 칭송받게 되더라,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성계도 과장되지만 그 조상들도요,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닌 과장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뭐 우리 잘 아는 거는 북한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북한에서도요, 김일성이를 찬양하느라고 그 위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조상들까지 다 끄집어내서 과장하고 칭송하고 유적지 만들고 또 이런 능력을 지녔다고 해서 과장해서 포장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해보면 여러분, 진짜 유대인들이 우러러보고 칭송할 만한 사람 중에 요셉만한 사람이 잘 없다는 거예요. 요셉요? 당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였잖아요. 그 요셉에 비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요, 너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뭐 아브라함은 한때 자기 군사들 이끌고 소돔 백성을 구해올 기습작전에서 한번 이긴 적도 있기는 하지만, 야곱이나 이삭 한번 보세요.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겼고 아니면 무슨 대단한 지위에 올라갔던 사람들입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니 결국은 족보에 올리거나 과장을 하려면 요셉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요셉이 있었는데 그 위대한 요셉 때문에 그 조상들이 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대단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성경은요, 네, 그 위에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중에 가장 비중이 약한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사 내용 자체를 보면 상당히 길어요. 내용도 많고 재미도 있고 그러한데, 그리고 또 중요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셉의 이야기를 따로 독립해서 시키지 아니하고 야곱의 이야기 속에다가 이렇게 포함시켜서 요셉의 이야기를 야곱의 이야기의 일부분으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선조였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같이 그 반열에 놓은 것이 아니고 그의 하나 이렇게 부속품처럼 끼워놓고만 있더라. 이건 우리가 아는 일반적으로 역사를 기록하거나 조상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방식과는 너무나 달라요. 참 이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는 그렇게 보기가 조금 선뜻 그렇게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얘기가 또 하나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에게요, 아 백성들이 하나님 보고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셔요. 좀 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엔요?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끝이에요. 왜 요셉의 하나님 안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실 때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요셉 이야기를 안 해요. 자, 네 명 중에 누가 제일 작게 취급되고 있는 거죠? 요셉이 제일 작게 취급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떡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본다면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니라 이래야 말빨이 제일 먹혀 들어가요. 당시에 요셉 그러면요 온 세계 사람들이 엎어졌던 사람이죠. 그 앞에 굴복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요셉의 하나님이라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길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요 몇 사람이나 아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한번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비멜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이삭의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지요 뭐 그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삭이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삭이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겼나요? 순종한 것 외에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한 것 이외에는요 무슨 업적이라고 할 만한, 무슨 지위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편이요 이삭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남편이 이삭 같으면 별로 생각 안 하시네요. 구체적으로 설명할까요? 아, 네, 쫓아버려요. 남편이 이삭 같으면 네, 쫓아버려야지. 아주 순하십니다. 우물을 세 번이나 뺏겼는데요. 그걸 요즘 말로 하면 재산 1호를 빼앗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싼 차를 남편에게 사줬는데 몰고 나가더니 그냥 왔어요. 여보, 차는 어떻게 해서? 저 고약한 인간들이 네 죽을래? 차 주고 갈래? 이러길래 막 주고 왔다. 그러면 아, 몸 다치는 것보다 야, 차 주고 오는 거 정말 잘했어요. 이러실랍니까? 아니면요? 전에 저 경상도에서 경상도는 아줌매가 그 질문에 답을 이렇게 하더니 나가 뛰어라 이런답니다. 그러고도 싸죠? 그것도 한 대가 아니고 두 대면요. 그래 사줬는데 세 대를 그러고 왔으면요. 여러분 속 터져 못 삽니다. 속이 지금 불불 끓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이러면 뭐라 하실래요? 예? 참 하나님 참 좋은 아들 뒀습니다. 그리 안 되겠어요? 이삭은 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러면 좀 어때요? 야곱은 좀 어때요? 그 야가 빠진 인간 그거요. 제 잔머리 얼마나 굴려 빠졌든, 굴린다고 생고생하던 그 야곱, 어째가지고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 뭡니까? 하려면 요셉이 하나님 정도는 아시죠? 우리 느낌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데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기준이 우리하고는 명백하게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만약 하나님께서요, 능력 있는 사람만 골라서 자녀로 삼는다면 우리는 참 곤란합니다. 아니면 시험 쳐서 뽑겠다면 어떡하실래요? 시험이라면 지긋지긋하신 분이 여기도 좀 계시겠죠? 평생 공부해 본 사람은 조금 낫긴 하겠지만요. 아, 시험 제가 성적순으로 천국 넣겠다 그러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요? 돈 많이 내는 사람 먼저 넣어준다 이러면요? 그거는 자신이 좀 있습니까? 누가 이해하십니까? 돈 많은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끼리 많고 적고 이럴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 정말 많아요. 한국의 부자 돈 많다고 나가서 보면 큰 소리 못 칩니다. 그건 막 부자들 이야기고요. 우리끼리 맨날 모자라서 끙끙 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기 돈 많이 내는 사람 먼저 넣어준다 이러고 나오면 우린 아예 포기부터 해야 됩니다. 북한처럼 신분을 따지면요. 태어날 때 아주 귀족으로 난 사람, 왕족으로 난 사람만 천국에 집어넣겠다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준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런 거 따져서 넣겠다 그러면 우리는 후보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따지지 않으시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택하셨고 야곱을 택하셨는지는 우린 잘 모릅니다. 말씀 안 하시니까요. 짐작이 가는 거는 있지만 명확하게 이렇다고 말씀은 안 하셔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말씀하셔요.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가지고 광야에서 그렇게 말 안 듣던 이놈들 두들겨 패고 난리치고 얼르고 먹이고 살리고 이래가지고 끝까지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수요가 많아서 택했다면 이유가 되는데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수요가 가장 적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불쌍해서 택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좋은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났어, 너희한테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은혜로 너희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어지는 신명기 7장 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택했지 너희한테 사랑받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시려고,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를 지키려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조상들이 뭔 일 했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조상들이 뭘 복받을 만한 뭘 한 게 없어요. 조상들에게 누가 그 맹세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따져보면요,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셨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답변은요, 그 이유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유는요, 내게 달린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면 뭐 내놓으시겠어요? 내겐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뭔가가 있어서 내가 그걸 보고 널 택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꼭 있다고 말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 불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불쌍하게 보이는 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라도요, 체면 앞세우고 어쨌든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말 듣고 잘 보이려고 그러지 마셔요. 중요한 것은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하나님 눈에 불쌍하게 보이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맨발로 도망을 치고 있을 때요, 시므이라는 녀석이 따라오면서 먼지를 퍼날리면서 욕을 해댑니다. 막상 욕을 해댑니다. 성경에는 가그라 가그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가그라는 게 내용을 생각해 보면 뒤져라 이놈아 이런 뜻이에요. 네가 우리 조상 응? 사울의 집안을 망하게 하더니 잘 됐다. 저주 막 갖다 퍼붓습니다. 옆에 있는 장수가요, 임금님 저거 한 칼에 날려버릴까요? 그럴 때 다윗이 놔두라 그럽니다. 놔두라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이유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마지막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원통함을 안다. 혹시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할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놔둬라. 여러분, 자식에게 쫓겨서 지금 맨발로 도망가고 있는 왕이요,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만은 그 분통에다가 기름을 갖다 퍼붓는데도요 화 안 내요. 놔둬라. 뭐만 보고 있는 겁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러니 다윗 아닙니까? 이런 다윗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냥 두시겠어요?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사람을 볼까요? 좋은 사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거 하나님 안 따지시고요. 뭐 굳이 따진다면 힘없고 약한 자, 지혜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요,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지혜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고 잘나기도 하고 못나기도 한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 손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별 하나 단다는 거요, 뭐 한 계급 올라간다는 거요,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눈물 나는 일입니다. 별 세 개를 달았으면 많이 달았죠. 꼭 네 개를 달아야 하나요? 아니면 세 개 달고 있다가 저 예편회가 나와도 뭐 안 섭섭할까요? 세 개에서 네 개를 달 뻔 하다가 네 개를 못 달고 나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요, 섭섭하다 했을까요? 막 그만하면 됐다 했을까요? 섭섭한 정도가 아닙니다. 분통 터지는 거예요. 지난번 천안함 사건과 그 이후에 있었던 동지상고 출신 별 4개 된 사람과 지금 대통령하고 이렇게 좀 묘하게 어떻게 얽혀가다 보니까 3개 달고 그 다음 4개 달 뻔 했던 분이 3개에서 그냥 예편회가 나오셨대요. 그분 얘기가요, 속이 모호 없이 상하는 거예요. 별은 참 하나 달고 하나 더 달고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요. 자기 어깨에다가 자기 별을 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야, 내 두 개밖에 안 되는데 하나 더 달자. 세 개 달고요. 세 개는 좀 부족하니까 뭐 좀 이따 하나 더 달지 뭐. 그래, 네 개. 자기 어깨 자기 달아가는 사람은요. 그 별이 대단할 것 같아요. 그때 우르르 따라서 붙인 별을 우리는 우스개로 뭐라 그래요? 누가 그러셨어요? 그때 다른 별을 우리는 똥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도 우습게 보지만 자기들도 이게 뭐 그렇게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별을 달아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어느 놈한테 하나 더 달고 누구한테 하나 더 달아줄까, 이런 사람에게는 그 별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내막을 모르는 밑에서 달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거 대단한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요, 누구를 어디에 배치하고 누구를 승진시키고 가는 건 인사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나 대단한 문제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연필 한번 잘못 놀려가지고요, 진급 안 할 사람이 진급하는 수도 있고 진급해야 될 사람이 엉뚱한 데 가는 수도, 그런 일도 도로도로 생깁니다. 반면에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급 하나 안 하나, 딱지 하나 붙냐 안 붙냐, 위치가 어디로 가냐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끼리는요, 누가 좀 더 높고 누가 좀 더 잘났고 누가 재산이 많고 누구는 찢어지게 가난하고, 이게 우리끼리는 상당히 심각합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 맞죠?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본다면 요셉이요, 정말 대단한 사람 맞아요. 그 시절에 온 세계를 통호령할 수 있는 대단한 인물인 거 맞아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요, 저쪽 가난한 구석에 그냥 있었던 뭐 그렇고 그런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게, 이게 참 놀랐다는 거죠. 아들을 하나 달라고 그렇게 울고불고하던 한나가 나중에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도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들 하나 달라고 그렇게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던 한나가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아, 하나님은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든 무슨 상관이며 저렇게 하든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야 뭐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감사하겠노라, 이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세상에 높고 낮음이요, 사람의 잘나고 못남이요, 능력이 있고 없음이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기에, 여러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세운 교회에 우리 집 머슴이, 내 머슴이 장로가 들컥대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장로에게 협력해서 교회가 잘 돼가도록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기분 나빠서 못합니다. 우린 그 기분 나빠서 못합니다. 내보다 후배가요, 내 앞질러 가면요, 기분 나빠서 못합니다. 내 후배가 내보다 앞자리에, 더 높은 자리에 임명이 되면 한국인 전통이 뭡니까? 우리 전부 줄줄이 사표 쓰고 나간다,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심각한 얘기잖아요. 부자가 자기 돈 들여서 자기 땅에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된 것이 이 교인들이 나는 안 찍어주고 내 머슴을 장로로 세우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장로 머슴 하실래요? 부자지만 집사밖에 안 된 주인 하실래요? 어느 거 하실래요? 주인 하실래요? 그러니까 집사는 별 거고 그래도 부자인 주인이 낫다, 그죠? 머슴이지만 장모인데. 예? 머슴인데 장모 안 하시겠어요? 선택하라면. 안 하실래요? 집사하고 장로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부자 주인하면서 장로하시겠다고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목사들이 참 능력이 없어요. 목사한테 와가지고 돈 좀 내놓으라고 오시면 참 난감합니다. 목사한테 와서 어떻게 직장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돈 문제 쉽게 해결해 주고요, 취업도요, 내가 한번 시켜줄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목사들이 이런데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는, 어떤 점에서는요, 목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장로 머슴하고 좀 비슷해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지 밖에만 나가버리면요, 야, 사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그 가깝게 지내던 시골의 어느 동기 목사님, 동기 목사님 가니까 이상하죠? 저처럼 늦게 목사한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가끔 전화를 합니다. 그 전화해서 안부도 묻고 잘 지내시냐, 교회는 평안하냐, 뭐 이런 얘기 한참 하다가 괜히 실수를 하나 했어요. 그 대학 다니는 아들은 어찌 됐노? 하고 물었더니요, 요새 부분 등록회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저도 어지간히 아는데요, 부분 등록이란 말은 처음 들었어요. 아니, 부분 등록이 뭐야? 이랬더니 등록금을 못 내고 학교를 그냥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석부에 이름도 없대요. 그런데 그냥 가서 수업을 듣고는 있대요. 그래서 나중에 등록금을 내면 그때 정식으로 학생이 된대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강의를 듣고 있다고 해서 그게 부분 수강하고 있다, 부분 등록해놨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학에 그런 제도가 있는지 저 처음 알았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지금 학생으로서 제대로 못하고 그냥 이름도 없는데 가가지고 듣고 있다 이 말이냐,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러니까 어떡해? 그래도 어떡해요? 시골 교회에 그때 목사님 사례가 기껏해야 한 달 150인데요. 등록금은 얼마냐 그러니까 400만 원이는데요.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요, 내가 괜히 물었다. 그걸 괜히 물었다. 그게 이제 끌고 무슨 의미예요? 아, 안 묻는 건데 괜히 물었다. 이러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시골교회 목사님 좀 도와줘야 될 일이 생겼는데 좀 도와주겠냐고 물었더니, 아니 목사님 말씀만 하세요. 설명할까? 그러니까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좌번호만 가르쳐주세요. 5분 만에 해결했습니다. 구좌번호 물어가지고요 다시 가르쳐줬더니 5분 만에 송금회가 끝났습니다. 제가 그 사건 이후로는요 절대로 그 친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아 공부 잘하나 안 묻습니다. 안 물어요. 아니 저는 그때 그 기억이, 그래도 이 친구가 돈 400만 원이요 그거 작은 거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 됐다고요 날 믿고 그거 보내주,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난 그럴 능력 없어요. 그런 친구 있으면 일 생길 때마다 전화 한 번씩 하면 안 될까요? 양쪽 집에 다 전화 안 합니다. 혹시 전화하면요,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다른 얘기만 하지 절대 돈 얘기 안 합니다. 이쪽은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러고요. 이쪽은요, 혹시 또 그런 얘기 나올까 싶으면 못 하고요. 이게 목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목사는 장로 머슴하고 비슷하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낫느냐? 장로 머슴 노릇은 목사님들이 할 테니 여러분들은요, 부자, 집사, 주인 노릇 타셔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역할을 잘하면요, 목사가 열심히 교회 잘하면 본전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 부자, 집사가요 정말 잘해버리면요 교회가 얼마나 더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부자이면서 집사였던 이분 나중에 장로가 됐습니다만은 이름 기억해 두세요. 조덕삼 장로요. 이분의 손자가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손자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때 신민당,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던 조세형 씨입니다. 전 조세형 씨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한국일보 뉴욕 특파원을 지냈고 한국의원 편집장을 지냈다가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조세형 의원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그다지 멀지 않은 시점에 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 모습을요, 자기 모습이 자기보다 먼저 장로된 것을 기쁘게 여기고 협력하고요. 결국 그를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목사 만들어서 참 훌륭한 목사를 만들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상급이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도 큰 상급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도요 정말 그를 귀하게 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맺어지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정말 위대해 보이는 요셉을 놔두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눈에는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 중에 누가 가장 큰 사람으로 보일까요? 정답은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이런 직분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눈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뭐 요새 아들은 뭐라 하죠? 이거 무슨 따라 빠져가지고요. 옛날 어른들처럼 뭐라 그러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고, 아, 예, 이런 아이들 별로 없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뭐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닐까. 아이들의 본성은요.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어울릴 때도요, 얘가 부잣집하고 저거 집 차가 뭐고 아파트가 집이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어울려가 잘 놉니다. 아니,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또 아파트 평수끼리 놀고 뭐 차 종류끼리 모이가 놀고 이런다 하는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랬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냥 기본은요, 아이들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요, 가난하나 부하나 뭐 공부 잘하나 뭐하나 어울려서 잘 지냅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요, 그런 인간적인 요소 다 버려버리고 그냥 아이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섬기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진실로 큰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교회를 세웠고 내가 부자인데 날 어떻게 그 집사로 만들어놔놓고 이 머슴을 장로로 만들 수 있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해보면,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내가 주인이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웠다면 내가 기꺼이 협력해서 그를 세워가겠노라, 이게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가 보는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서요, 이것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될 거예요. 아, 요셉의 이야기인데 그러지 마셔요. 하나님은 야곱의 이야기니라 그리고 그 속에 요셉이나 그 형제 이야기를 다 끼워놓고 저 끝에 가서 다시 야곱이 등장해서 요렇게 말 안 듣고 요렇게 잔머리 굴리던 야곱이, 아, 요셉이 그렇게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었느니라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우리보다 잘나고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보잘것없고 불쌍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베푸셨음을 결단코 잊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눈에 불쌍하게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